오늘 본문 해설서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술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앞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기도 하고 앞으로 말할 것의 배경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합니다. 예수께서 성벽이 있는 큰 마을들과 성벽이 없는 작은 마을들을 모두, 그것도 각 마을마다 샅샅이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도 가르치시고 거리와 들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니라. 한마디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기 직전에 마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도 똑같다. 너희도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것임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주님이 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36절을 보시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으니 합니다.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측은히 여기셨으니,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메시지 성경은 가슴이 무너지셨으니라고 번역합니다. 원어를 사실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억장이 무너졌으니 하는 표현입니다. 왜 억장이 무너지셨다고 하는가?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원어 표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찢기고 내던져졌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늑대와 이리 떼들에게 찢기고 내던짐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괴롭힘을 당하고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이런 긴박한 위기 상황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도다. 추수할 게 참 많도다 말씀합니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드릴 자가 많도다.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천국에 삶 살기 원하는 자들이 참 깔렸도다 말씀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곧 받아들일 자들이 많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일꾼은 적도다. 나가서 이 길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은 적도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도자를 보내어 주소서 하고 간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길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양들을 보고 민망히 여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어린 양, 이것을 이리들 틈에 보내는 것과 같도다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하러 나갔다가 종국에는 이리 떼들에 둘러싸인 어린 양과 같이 모두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꽤 되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왜 전도하십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면은 논리 정연하게 대답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인용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의미도 있지만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문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는 근거를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만민을 복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 성경적인 대답이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기억하고 나만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복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육신의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다음에는 생면부지의 아프리카와 남미의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고 선교단체에서 배운 대로 기도와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사형리와 같은 전도 책자를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왠지 내가 전하는 복음에 파워가 별로 없습니다. 조그만 저항에 부딪혀도 쉽게 낙담하고 용기를 잃습니다. 좀처럼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친구와 동료를 강요해서 강권해서 교회에 데려오지만은 며칠 몇 주일 오다가 그만둡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힘이 빠지고 즐겁지 못합니다. 결국 전도는 1년에 전도기간 일주일 동안에만 하는 연례 행사로 그치고 맙니다.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전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지적하고 삽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체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시면서 몇 명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인데 우리는 그 목적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행여나 내가 열매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는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머리로 확신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전도하는데 왜 결과가 별로 없는가? 결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왜 지속적으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가? 전도가 연중 행사로 끝나고 나의 삶이 되지 못하는가?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전도자의 삶을 줄기차게 사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전도할 수가 있었는가? 주님에게는 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6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정통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발도 아닙니다. 부지런히 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머리도 아니고 손발도 아니고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헤어져서 흩어져서 괴로움을 당하며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쉬지도 않으시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늑대와 이리들에게 이리저리 찢기고 난도질 당하는 양들을 보고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양들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도에 힘쓰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뜨였다면 맑고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영적으로 뼈만 앙상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늑대와 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솟구치지를 않습니다. 뭐 다급한 마음이 들어야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정말 불나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게 실감이 나야 달려들어가서 구하든지 자시든지 할 텐데 그게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그리 밝지 못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잘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육적인 고통과 심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슬픔만 보아도 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나왔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육적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파산한 자인 것을 깨닫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 문둥병자가 자신을 깨끗이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를 깨끗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소경 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배고픈 자 4,000명을 먹이신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지상에 사시는 동안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똑같이 육적인,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그러한 고통을 겪는 다른 인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일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의 눈이 맑고 밝지 못해도 초신자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외워서 똑바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통교단의 정통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잘 몰라도 예수님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늘 진리를 탐구했던 율법사와 같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토론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강도 맞아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은 알고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증오하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자신의 스케줄 다 망가시키고 자신의 목숨까지 다 걸고 자신의 큰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은 자신의 부를 놓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 같이 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민망히 여기기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자기 집 코앞에서 대문 앞에 살고 있는 거지조차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최소한 자기와 매일 부딪히는 사람만큼은 긍휼히 여기며 도우며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주위에 가난한 사람,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아니면 차선의 것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작은 형님, 제가 초중학교 다닐 때 갈 데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당황하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님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도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육신이 멀쩡한데도 계속 홈리스로 사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얘기하면은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운전자가 아니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했어도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 때문에 홈리스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 제껴놓는 사람은 아직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창녀와 간음한 여인과 강도를 정죄하고 멀리하는 사람, 아직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인 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산상수훈에 따르면은 우리 모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자요, 수많은 간음을 저지른 자요, 수많은 도적질을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곧잘 편하게 잘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데 가족이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짐을 같이 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많은 교회는 피합니다. 그런 구역은 피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은 포기하고 삶을 사는 대신에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위로를 하고 살아갑니다. 1년에 한 차례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에 한 번 홈리스들에게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내 몫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교회들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가? 전도가 되지 않는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는 최소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 과부, 갇힌 자, 눌린 자, 세리, 장기, 기타 죄인들이 많이 몰려들고 구원받았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왜 교회로 몰려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늘 보지만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들 때문에 자신 민망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다가가도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수업 키친에 가서 이들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은 잘 압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갈 것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갑니다. 만약 그곳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자신들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같이 가족으로 지내자고 하면 우리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쭉 줄이면은 오늘 말씀 상황에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뭐 놀라운 진리 잘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몇 마디 주워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지만은 몇 마디대로 사는 그 파워풀한 삶,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확장한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님께서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비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밖에 나가서 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사는 겁니다. 교회부터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서 서로를 진실하게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꽉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멀리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과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경제적, 신체적, 심적 어려운 자들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세속적인 큰 야망과 계획과 포부를 부인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나에 대해서 죽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YMCA나 세상의 구제기관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들의 물질적, 육신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는 36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왜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가?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니라. 저희 주보를 보시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발기발기 찢기고 내 동댕이 처졌기 때문이니라. 가만히 놔두면은 죽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곧 여위고 병이 든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가 지키고 보호하고 구해주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지고 길을 잃고 이리에게 잡혀먹기가 쉽다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과 고난 투성이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번역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하고 속수무책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회당에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랍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운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싱싱한 꼴을 먹이지 않고 유대인들의 유전을 가리키고 또한 교리들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보다는 인간에게 큰 짐이 되는 수많은 시시콜콜한 율법들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대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얘기합니다. 아, 그건 2000년 전 얘기고 지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오늘날 상관없는 얘기 성경에 잔뜩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뒤에 숨어있는 진리는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궁극적인 이유는 양의 무리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적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목자에게 있건 아니면은 자신에게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도 적응하지 못해 하고 정죄하고 제껴놓는 게 아니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간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마음은 주님과 멀면서도 교회에서 조금 섬긴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가족으로 살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이 너무나 확실해서 아무리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종교 생활하는 이들도 똑같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떤 삶이 정말 복된 삶인지 말로 설교하지 않고 내 삶으로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되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가가고 말을 걸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기도 하고 나의 자원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병든 자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 두루 다니신 이유는 세 가지였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병과 또한 질병과 귀신 들린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부지런히 다닙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우리 모두 교회의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 기억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 집에서 애들을 키우든지,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 늘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온 소와같이 일하고 때만 되면 잽싸게 집으로 튀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남들이 일하기 싫은 거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를 늘 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든지 민망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 갇힌 자들과 죄인들 긍휼히 여기고, 더 중요하게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영혼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자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자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길 때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을 과격하게 바꾸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중행사로 섬기고 전도하는 종교생활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이들을 복되게 하는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방학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우리 지금 6주째 계속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초대교회 여름방학 기간 동안 길 잃은 영혼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만큼은 이제는 무성한 잎 이거를 다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 맺는 체제로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나는 전하지 못하지만 복음 듣는 자리로 초대함으로써 올해는 한 명이라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